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찬식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전반부 중에서도 뒷부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17절부터 19절까지 어제 본문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후반부 내용도 마찬가지여서 후반부에서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고 그 뒤에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패턴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죠. 저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 전날이 되는 겁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다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앉아있다는 것이 책상을 두고 뭐 걸상을 두고 앉아있는 것인지 방바닥에 앉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유대인들은 조금 뭐 이렇게 소파에 들어누는 것처럼 비스듬히 들어누워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상황껏 형편껏 예수님이 제자들 12명과 앉아 계십니다. 다만 이게 뭐 너무 넉넉하게 막 서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을 듯하고 서로 찡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앉으셔서 준비가 돼 있어서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또 유월절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 12명이 다 있는데 제자들 12명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 한 명만 이제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미 다 받았죠. 돈도 다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준비하시잖아요. 방에 들어오셔서 유월절도 유월절처럼 이렇게 지내시면서 성찬을 행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도 유월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성찬식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건 모르건 또 알아도 얼마나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파는 선택을 하고 나를 넘길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고난 전에 지금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이고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준비하시면서 또 팔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십자가를 잘 알았더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잘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곳에 동참하고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니까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한 사람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근심을 한 거예요. 사실 각각 근심한 이유는 다르겠죠. 뭐 베드로가 혹은 요한이 근심한 거는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래서 근심했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팔려간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래서 근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들통이 났나 이것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각기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다들 몹시 근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여쭤보았냐면 20절 끝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이 싸가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면 11명은 어떻게 합니까? 11명은 뭐 다 그 팔아가지고 남은 돈 나눠갔습니까? 아니면 11명은 십자가지러 갑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여쭤라도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야 이것만 하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또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운을 떼신 거예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두 번째 대화가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 이런 앞에 저런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를 판다. 지금도 나를 판다. 그러니까 팔아넘긴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참 묘하게도 가룟유다 저 녀석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를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누굴까요? 12사람 다입니다. 12사람이 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이것저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흡사 주일학교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간식을 무언가를 갖다 놓고 그릇에다 담아놨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 여기저기 흘려서 전도사님이 야, 이 바닥에 흘린 사람 이거 치워야 돼. 근데 애들이 누가 흘렸는데요? 그릇에 손 넣었던 사람. 그럼 다 넣은 겁니다. 다. 아니 예수님이 한 사람만 딱 알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찔림을 받겠죠. 혹시 난가?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시에 이게 현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찬이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나와 함께 친밀한 사람,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 심지어 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조금 비인간적인 상상이긴 합니다만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상상을 해봐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룟유다가 인정을 했을까? 발뺌을 했겠죠. 만약에 가룟유다다라고 했으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유다를 죽이자 이랬을까? 아니면 에이 설마 저 사람이 그랬을 리는 없어 이랬을까? 아니면 쫓아내버리자 이랬을까? 제 생각에는 다들 별로 무관심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쁜 놈이네 이러고 그냥 다 같이 밥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가룟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파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 가룟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가룟유다 한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일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나중에 회개하고 순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더 나을 뻔한 그런 죄를 다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룟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배척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뒤에 보면 아주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이제 대답을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앞부분에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너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종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알려주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 크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룟유다는 참 불행한 일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팔아넘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룟유다도 천국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룟유다가 나중에 가서 돈을 성전고에다 집어던지고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서 배가 터져 죽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룟유다를 회개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되게 안타깝고 슬픈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가룟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점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 유치부 때부터 늘 배워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향한 태도, 반응,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본문은 성찬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성찬식 안 나옵니다. 성찬식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성찬을 준비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이란 이제 성찬식을 행할 거잖아요. 성찬식은 이퀄 십자가 고난입니다. 네가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 믿으면 그러면 성찬을 받는 것이고 네가 십자가 고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지 않으면 성찬식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그리고 성찬식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찬식은 곧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주님을 판다, 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지껏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훌륭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불신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식사 기도하는 장면도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은 파송받아서 기적을 행할 때에도 기도하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지 제자들이 기도하고 직분 받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능력을 행할 때에도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능력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능력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지껏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행했던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꾸지람하고 책망하셨는가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 앞으로 내가 이런 기적을 할 건데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독 제자들이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유독 십자가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까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이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는 것에 실패했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여지껏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죠.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두다가 주님을 버리고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을 만한 그런 수준과 가치인가?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십자가를 믿는 것은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믿어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룟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하고 열심을 다해서 재정을 맡아 봉사하고 그래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자들, 특별히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까요? 뭐 본문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알 방법이 없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독립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학업을 포기할까요? PC방에 가고 싶어서요. 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까요? 오늘 당장 먹고 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자기가 예수를 따라왔던 목적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다르거든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죠. 동시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뭐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가?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맛있는 거 줘? 좋은 옷을 줘? 거기 가면 뭐 대학에 턱턱 붙나? 보니까 참 목사님도 재수하고 사모님도 재수하고 애들도 삼수하고 그러더만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어. 차라리 그냥 테레비 켜놓고 낮잠이나 자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는 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 현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별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 못 믿겠습니다. 결국 그 태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면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지를 늘 소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려주다가 주님을 팔지만 결국에는 그가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에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스스로를 잘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으로 받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또한 약속받는 우리 모두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십자가 배우리 자리를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약 우리를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욕심이 또 나의 집착이 나의 게으름이 혹은 무엇이 되었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것과 다르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경성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룟유다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선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도 불쌍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